히브리서 9번 메시지 구원의 원수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원의 원수에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예수가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주와 구속자가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원수나 개척자 혹은 구원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놀라운 구원, 즉 이같이 큰 구원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원수가 필요합니다. 원수란 단체의 사람들을 이끌어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그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 가운데서 주 예수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는 이 영광은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하여 말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영광은 우리가 장래 들어갈 놀라운 경지이며 우리를 아주 흥분시키며 감동시키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깊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너무 가볍고 그 안에 어떤 무게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그 영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는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영광은 영원전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우리가 이 영광으로 이끌려질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이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담은 광희나 광채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영광을 그런 광희나 광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만 치우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광은 이러한 광이나 광채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이 영광에 대하여 우리는 카네이션 꽃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의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당신이 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것은 점점 자라서 마침내 꽃봉우리가 맺힐 것입니다. 카네이션 꽃이 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서 꽃 필 때까지에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싸움을 겪어야 합니다. 당신이 카네이션 씨라면 반드시 많은 싸움을 겪어야 합니다. 카네이션은 먼저 그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의 요소가 껍질을 뚫고 그 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카네이션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흙과 싸워야 합니다. 흙은 카네이션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장시키는 흙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시키는 흙이라 할지라도 카네이션에게는 장애물입니다. 비록 흙이 식물에게 필요하며 그것의 성장을 도와주지만 그 흙은 카네이션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카네이션은 그를 자라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흙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운 후 마침내 카네이션은 꽃피는 단계에 이르며 그것이 카네이션의 영광입니다. 그 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카네이션 씨와 같습니다. 거듭남으로써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영광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씨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영광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이란 공중에서 발산하는 빛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객관적인 것입니다. 영광이 단지 밖에서 빛나는 빛이라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허영에 불과하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영광은 하나님에 속한 신성의 요소가 꼽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분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은 객관적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이 꽃피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 당신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낡은 교리에 매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 변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연 밖으로부터 상층천부터 임했습니까? 주님은 어떤 외적인 광채나 광희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광은 그 속에서부터 비친 것입니다. 변형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도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전통적인 교훈과 이 말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때 영광의 씨는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거듭난 때 영광의 성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의 성분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분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성분 안에, 이 생명 안에 있고 그 성분이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성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꽃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꽃피는 단계는 또한 싸우는 단계로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싸움 이후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에 충만했던 영광이 위로부터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그 영광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영광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성숙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 그 영광은 전을 충만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거듭날 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부터 즉 영광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그때부터 그 씨는 계속 자랍니다. 이 성숙은 싸우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원수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되신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가 앞장서서 싸웠고 영광으로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돌연히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던 첫날부터 그의 안에 있는 영광의 씨가 나아갈 길을 열기 위하여 매일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그의 일생은 곧 전쟁 생활이었고 그의 역사는 하나의 전쟁사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영광의 씨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싸웠고 그의 안으로부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싸웠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줄로 생각지 마십시오. 승천하시기 전 그가 아직 이 땅에 계셨을 때 부활하신 그날에 그는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 승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까지 그의 온 생애는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위하여 싸우셨을 뿐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심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싸움으로써 그는 그 길을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은 이 영광을 위한 싸움에 있어서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동적으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무리들 중에서 인도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구원의 원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닫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이 개척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제 좋은 땅, 곧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 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는 이제 강을 건너 강 저편 영광의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노정에 있으며 우리의 원수이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심.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의 대기업을 세우셨습니다. 이 기업의 목적은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것이니 그것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을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전의 경영이 아닌 영광의 경영입니다. 만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음.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기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으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성취하도록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많은 아들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많은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의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원수가 된 이유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심. 하나님의 목표는 그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맏아들 주 예수는 개척자로서 싸워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원수로서 싸우며 그들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이제 그 노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함으로써 예수를 온전케 하심.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의 모형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모형이 될 수 있는 분은 많은 아들들 앞에서 영광으로 이끌 자격을 갖춘 원수여야 합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원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수가 되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야 했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예수께서 온전케 되실 필요가 있었다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혼동됐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예수가 온전한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2장 10절에서는 그가 온전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온전치 않은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기 전에도 온전했지만 사람이 겪는 고통의 체험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원수가 되기 전에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케 되셔야 했습니다. 2장 10절에 있는 온전케라는 말은 완성하거나 온전케 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혹은 최고점까지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는 구원의 원수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직분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고통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온전케 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이나 속성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구원의 원수와 인도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인간으로서의 고난의 체험을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었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그가 이미 개척자로서 들어갔던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고난을 언급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서신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의미로는 그들의 고난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그러한 고난은 그들의 도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자는 그들에게 구원의 원수이신 주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강을 건너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자의 관념이었습니다. 이 관념은 깊은 것입니다. 이 기자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히브리의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수는 참 여호수아시라는 것이다. 그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를 놓치지 말라. 그를 바라보고 그의 발걸음을 따르라. 그는 모든 고난을 겪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우리의 개척자요 선구자이시다. 그는 우리 앞에 나아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길은 닦아졌다. 우리가 할 것은 다만 그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모든 고난이 너희를 도와 시온의 대로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로 예수는 그들의 구원의 원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목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개척자, 인도자, 원수.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난을 체험하심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원수의 직분을 담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척자, 인도자, 원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열었으며 앞서 영광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원수이신 것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광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돌연히 영광으로 들림받은 것이 아니고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받아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 입맞추며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 후 우리는 고난이여 너는 나의 소중한 조수였다. 나는 내 덕을 많이 보았다. 내가 너를 거칠 때에는 내가 나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측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그것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이며 가장 알맞은 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다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보십시오. 그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를 따릅시다. 그는 우리를 어떤 객관적인 영광이 아닌 우리 깊은 속에 뿌려진 그 영광 안으로 이끕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영광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광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제까지 이 메시지에서 얘기한 것을 로마서 8장 17절, 18절, 21절에 나타난 정의와 비교한다면 그 둘이 동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돌연히 눈부신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광은 우리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성분에 속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이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원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참 강을 건넌 자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 영광으로 들어갑니다.